나는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구라하고 호를 백범이라 고쳐서 동지들에게 엄포하였다. 거북구를 아홉구로 고친 것은 외의 호적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연하를 백범으로 고친 것은 감옥에서 여러 해 연구에 의해 우리나라 하등사회 곧 백정 범부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인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복역 중에 뜰을 쓸 때나 유리창을 닦고 할 때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결의였습니다.
네네.
일본이 호적 정리를 하면서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김구 선생에게 지어준 이름이 뭉우리돌이라고 합니다.
뭉우리돌?
뭉우리돌은 크고 둥근 돌이에요.
아.
땅을 사들인 지주가 그 땅에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네.
이런 뜻에서 뭉우리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뭉우리돌 대우받는 사람들 중에 감옥 안에서 인간으로 당하지 못할 학대와 욕을 받고도
아이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는 오히려 외놈한테 순종하면서 남은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김구 선생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뭉우리 돌도 석회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지면 평소 굳은 의지가 석회같이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구로.
아.
처음에는 거북구자를 썼는데 일본의 호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홉구 간단하게 그냥.
오, 네. 그러셨군요. 김구 선생님의 옥중 기도가 좀 뭉클했었거든요.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는.
그래요.
어우, 굉장히 네. 뭉클한 것 같아요.
독립정부에 뭐 문직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정말.
이런 분이.
아, 구 선생님.
맞아,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네.
자,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EBS 라디오가 이번 주부터 개편입니다. 고전육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글도 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그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는 일제에게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의 죄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사기, 2번 강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주세요.
사람이 사기치면서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네. 설마 사기는 아니겠죠? 이겁니다. 힌트. 아,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뭔지 느낌은 살짝씩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백범 일지 오늘 세 번째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돌베개의 백범 일지입니다. 황해도 일대에 애국 인사들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
안악 사건 또는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안악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일제가 합방을 전후한 시기에 장차 그 자기들의 한국 통치를 방해할 만한 여러 가지 세력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 기독교인 세력을 지목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사건이에요. 잊지도 네네. 않은 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군요.
강도죄를 씌우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건인데 이제 이걸 안명근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황해도 지방에서 106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이 사건으로 세 번째 투옥이 됐는데요. 엄청난 고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옥중 생활이 어땠는지 그 부분 김구의 옥중 생활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문에는 각 과장과 주임경 씨, 7, 8명이 나란히 앉아 위협했다.
너의 동료가 대부분 자백하였거늘 너 한 놈이 자백을 하느니 힘이 어리석고 완고하다. 토지를 사들인 지주가 논밭에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네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 놈의 입에서 네 죄가 발각되었으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리라!
나를 논밭의 자갈돌로 알고 파내려는 그대들의 노고보다 파내어지는 나의 고통이 더욱 심하니 내가 자결하는 것을 보라! 나는 머리에 기둥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 놈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얼굴에 냉수를 끼얹어서 정신이 돌아왔다. 한 놈이 능청스럽게 부탁한다.
김구는 조선인 중에서 신앙을 받는 인물인데 이같이 대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저에게 위임하여 신문하게 하옵소서.
그는 즉시 승낙을 얻어가지고 나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특별 대우를 했다. 담배도 주고 말도 존대했다.
내가 황해도에 출장 가서 선생의 온갖 행동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니 교육사업의 열성인 것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든 못 받든 교물을 한결같이 보아온 것을 알 수 있었소. 일반 인민의 여론을 들어보아도 정직한 사람인데 총감부에 와서 김구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문도 많이 당한 모양이니 매우 유감이오. 신문도 순하게 하여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문을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신뢰가 많았소.
외놈이 신문하는 방법에는 대략 세 가지 수단이 있다. 첫째, 가혹한 고문이다. 채찍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것. 두 손을 등 뒤로 포개고 오랏줄로 결박하여 천장의 쇄고리에 끌어올리고서 신문 받는 자를 둥근 걸상 위에 세웠다가 오랏줄 한 끝을 한편에 잡아매고 발판을 뽑아버리면 온몸이 공중에 매달려 질식하게 되는데 그 후 결박을 풀고 냉수를 온몸에 끼얹어 숨이 돌아오게 하는 것. 화로에 쇠막대기를 질비하게 늘어놓아 벌겋게 달군 후 그 쇠막대기로 온몸을 함부로 지지는 것. 손가락 크기의 능목 세 개를 세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무 양끝을 노끈으로 동여매는 것, 거꾸로 매단 후 콧구멍에 냉수를 부어넣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굶기는 것이다. 신문할 때 음식을 보통 수인의 반으로 줄여 생명만 유지하게 해놓고 친척이 사식을 청원하여도 신문 주임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도로 내보낸다. 신문 주임 되는 놈은 사실 유무는 관계치 않고 거짓말이라도 외놈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수인에게는 사식을 허락하고 반항성이 있어 보이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장에서는 자연히 사식을 받아먹는 자는 강경치 못해 보이게 된다. 그 밖에 한 가지가 온화한 수단이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훌륭히 장식한 아카시의 방으로 데려가 극진히 공경하며 점잖게 대화하는 바람에 가혹한 고문을 참아낸 자도 그 자리에서 실토한 사람이 덜어 있다. 내가 신체 고문에는 한두 번 참아보았고 저놈이 발악을 하면 나도 감정이 발하여 자연 저항력이 생김으로 인내하였지만 둘째와 셋째를 당하여 참아내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두 번째는 굶주림이니 처음에 밥이라야 껍질 절반, 모래 절반에 반찬은 소금이나 쓴 장아찌 꽁댕이를 주는데 구미가 없어서 안 먹고 도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죽도록 맞은 날이 아니면 그런 밥이라도 기다려서 달게 먹는다. 그때까지 근 석 달 동안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가지고 유치장 앞에 와서 말소리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김구의 밥을 가지고 왔으니 드려주시오.
김감에 나쁜 말이 했소되 사시길에 일이 없소다.
매번 돌려보낸다. 나는 신체가 말이 아니었다. 그놈들이 달아매고 때릴 때는 박태보가 보습 단글질 당할 때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고 한 구절을 암송하였다. 겨울철이라 그리하였는지 겉옷만 벗기고 양직 속옷은 입힌 채로 결박하고 때릴 때
속옷을 입어서 아프지 않으니 속옷을 다 벗고 맞겠다.
매번 알몸으로 매를 맞아서 살이 벗겨질 뿐 아니라 온전한 살가죽이라고는 없었다.
네, 낭독에 이어 듣고 온 노래는 전인권이 부른 뒷동산의 저 소나무였습니다. 아니, 내용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 도대체 그러게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체포해서 이렇게까지 고문을 하고 안악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배님.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을
네.
날조한 조작 사건인데요.
네.
이 백범과 함께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안악면학회, 그 황해도 지방의 고을 이름인데
네.
또는 양산학교를 중심으로 신교육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명근 사건과 관련돼서 체포된 안악 인사들은 대부분 사실은 실제로 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다는 그 안명근 사건과는 계획이 아무런 저 관련이 없었고 그런데도 일제는 백범을 비롯한 황해도의 이런 그 교육가들에 대해서
네.
안명근과 함께 그것도 치사하게 권총으로 부녀자들을 협박해서 강도질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거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유치하죠.
진짜
이런 사실을 이제 뒤집어 씌워요.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강도 및 강도 미수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양기탁 같은 황해도 이외의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주로 신민의 간부들에게 서간도 저쪽 간도 있잖아요.
네네.
그 북쪽에
네.
그쪽에 무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나중에 치안을 방해하려 했다는 명목으로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와,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도 많이 했죠.
네.
일본의 고문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요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생각만 해도 뭐 너무 끔찍한데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들이
네.
계획된 각본에 따라서 사건을 꾸며내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걸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가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또 강요하고 했대요. 심한 경우에 이 신문관들이 아예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반성문을 써서
네네.
예? 그 저 자백서를 써서 그거를 암기하도록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거를 제대로 암기 못하면
또 맞는
또
거야.
암기할 때까지 고문했다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심하네요. 일제가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강한 고문의 종류가 모두 72가지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낭독에 등장한 거 말고도 뭐 손톱 밑에 못 박기.
너무 아플 것 같아.
수십 일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완전 밀폐시키기.
네.
또 추운 날에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기. 기름을 바른 몸에 담배불로 담근질하기. 그러니까 뭐 차마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했던 사람들 똑같이 네. 한번 당해봐야 돼. 너도 한번 당해봐요. 얘기 하고 싶은데요.
하여간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요 네. 모진 고문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네요. 네.
백범 일지에도 이건 나오는 내용인데
네.
심지어 김구 선생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그래요. 젊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정말 한 끼 배불리 먹고 싶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아니,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예. 가장 나이 어린 그 이제 기소자가 있었는데
네네.
105인 사건에 연루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선우훈이라는 양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옷 속에 그 소모 속에 솜을 빼먹고 깔고 있던 짚을 뜯어 먹었다 그래요.
아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 이거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데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하정 언니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전쟁이 나면
네.
다 뭐 산속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언제 들키냐면 배고파서 다시 내려와서 부엌에서 뭐 먹다가 들킨다고.
그래요?
배고픈 건 못 참는다고.
겪으셨나?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이는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겪으셨나 보구나.
아무튼 사람이 이 정도로 배고픈 건 못 견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15년이나 형을 받았죠?
15년 강도 미수죄로.
이거 좀 너무 억지 아닌가요? 지들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그 15년형 선고받고 치안방해죄로 2년형을 더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소문에 죄목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강도했다는 얘기는 없고 무슨 서간도 이주 계획과 관련된 사실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을 한 거죠. 아, 한마디로 엉터리 재판.
자기네들이 다
미리 짜놓고.
미리 짜놓는 거네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뭐라고 그러죠.
예, 짜고 쳤네 진짜.
짰네.
아이고.
어쨌든.
아니,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항소할 수 없었나 봐요.
그게 그 의미가 있었겠어요. 기각한다 그러면 끝인데 강제로 투옥하고 고문받고 이렇게 맹랑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김구 선생은 항소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1911년 9월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이 됩니다.
아, 당시 옥중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 자세히 잘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 낭독 들어보시겠습니다.
옥중 생활을 일일이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나 의식주행을 각각 나누어 쓰면서 그때 체험하고 목격한 것과 나의 생활하던 진상을 말하고자 한다. 각 수인들은 소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복을 입거나 자기 의복이 없으면 청색 옷을 입다가 기결되어 복역하는 시간부터 붉은 옷을 입으니 조선복식으로 만들어 입는다. 입동 시기부터 춘분까지는 면옷을 입히고 춘분에서 입동까지는 홀옷을 입히되 병든 수인에게는 흰옷을 입혔다. 식사는 세대로 밥과 찬을 일제히 분배한 후 간수가 머리 숙이는 인사 고드레를 시킨다. 수인들은 호령에 쫓아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다가 외놈말로 모도이 하면 머리를 일제히 들었다가 키반해야 각 수인이 먹기 시작한다. 수인들에게 격려를 시키는 간수는 다음과 같이 훈화한다.
식사는 천왕이 너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니 머리를 숙여서 천왕에게 예를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라.
그런데 매번 격려라고 할 때에 들어보면 각 수인들이 입안의 소리로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는 것이 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천왕이 밥을 준 데서 천왕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인가 했는데 낯익은 수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한 가지로 대답했다.
당신 일본 법전을 보지 못했소? 천왕이나 황후가 죽으면 대사면이 내려 각 죄인을 방송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우리 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께 메이지란 놈을 즉사시켜 주십소 하고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소. 그후부터는 나도 노는 입에 염불격으로 매번 식사 때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나에게 전능을 베풀어 동양의 대학교인 외황을 내 손에 주게 하옵소서. 수인들 중에 종종 감식벌을 받는 자가 있으니 내 밥을 남을 주거나 남의 밥을 내가 얻어먹다가 간수에게 발견되면 3일 또는 7일간 무거운 벌로는 3분의 2를 감하고 가벼운 벌로는 2분의 1을 감하여 먹이는데 감식벌을 당하기 전 감수놈들이 죽지 않으리만큼 때려준다. 소위 옥칙에 의하면 감식도 벌칙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깊이 연구하였다. 표면으로 나도 붉은 옷을 입은 복역수이나 정신상으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외놈의 이른바 신부민이 아니고 나의 정신으로는 죽으나 사나 당당한 대한의 애국자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외놈의 법률을 복종치 않는 실제 사실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하루 한 끼 혹 두 끼 사식을 먹으니 밥이 부족하여 애쓰는 수인들을 먹이고도 나는 한 끼라도 자양분 있는 음식을 먹는 셈이다. 건강에는 큰 결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매번 내 밥은 곁에서 먹는 수인을 주어 먹게 했다. 처음에 먹기를 시작할 때 곁에 앉은 수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 그 사람은 알아차리고 빨리 자기 분량을 먹은 뒤 내 앞에다가 빈 그릇을 놓는다. 내 밥그릇을 그 사람에게 주면 간수놈 보기에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인들의 품행이 열 번 내 밥을 먹는다면 먹을 때는 죽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치사를 하던 자라도 아침밥을 얻어먹고는 저녁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 그 즉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저놈이 내 의붓아비냐? 야, 효자문 세우겠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는 자가 또한 나를 옹호하는 말로 맞대고 욕설을 하다가 간수에게 발각이 되어 함께 벌을 서는 까닭에 선을 행함이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 낭독에 이어서 이명주의 봉선화 듣고 오셨습니다. 감옥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하루에 한 번씩 사식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
그 밥에서 주는 밥 말고. 그러니까 네네. 그 사식은 이제 김구의 어머님께서 사식을 넣어주셨는데 당시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였냐면은 아들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식모로 일하는 조건이 이 감옥에서 가까운 곳에서 식모로 일하셨는데 네네. 하루에 한 끼를 사식으로 아들에게 넣어줄 수 있게 해달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식모살이 하겠다.
아이고 네. 그런 조건이었군요. 네. 몇 번씩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는 아들을 보면 아우 사실 엄마 마음으로는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러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인들의 뒤에는 항상 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네요.
김구 선생의 어머니도 정말 보통 어머니가 아니셨다고 그래요. 늘 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의 뜻에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내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도 그랬다고 그러죠.
네.
구차하게 항소를 해서 형량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독립을 하다가 죽는 죽음이니까 과감하게 용감하게 너의 목숨을 독립을 위해서 내놓는 길을 택해라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말 어머니들이 야, 대단하시네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죠.
네. 네. 진짜 그렇네요. 김구 선생님이 안악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네.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 그거 말고 또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그렇죠? 많죠?
일제가 35년을 우리를 지배했는데 지금 한두 개겠어요 지금?
진짜 가지가지 하셨구나.
네,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정말 싫어지네요. 이제 진짜 걔네들 건 아예 안 먹을 거야.
안악 사건을 네. 꾸며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1910년 12월 27일에
네.
얘들이 이때 무슨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냈는지 하여간 12월 27일에
네, 네.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려는 데라우치 총독 네, 당시 그 우리 조선의 총독이었죠.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예, 그런 건 일도 없었는데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날조를 합니다. 얘들이 또.
아, 진짜 미치겠네요.
그래서 600명의 인사들을 체포하고 그중에 123명을 이제 기소를 해서
네네.
감옥에 가게 만들죠. 이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1심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죠.
아, 보통? 이게 백오인 사건. 네,
국사책에도 나옵니다. 네, 백오인 사건. 네. 백오인 사건은 경무총감부가 서북지방에 기독교 세력을 뿌리 뽑고 그 배후인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려는 음모.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이 나올 기미가 있으니까 독립운동까지 뿌리 뽑으려는 그런 얄팍한 저 심정으로 음모 날조한 사건이에요.
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민회의 존재가 알려졌죠.
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도 항의와 법정 투쟁을 하여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사실이 폭로가 되고 사건이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네.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아.
105인 중에 99명에게 무죄.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요, 이 105인 사건과 김구 선생님도 연관이 있나요?
아니에요. 김구 선생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네.
판결문에서 백범의 이름이 무려 27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고 그래요.
와, 이미 안악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제가
네.
일본 경찰이나 이제 일본 총독부가 얼마나 김구 선생을 미워했고 김구 선생이 이제 미운 털이 박혔나.
그렇네.
우리로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지만 일제로 보면 아주 어떻게든
그래, 그래.
저 감옥에 오래 살게 하려고
네.
조작을 한 거죠.
정말 네. 너무 싫으네요. 싫으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드릴게요. 네. 김구는 일제에게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의 죄목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사기, 2번 강도,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백범 일지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네.
또 이 평화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게 다 우리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그러네 그러네
그 결실을 맺은 거 아니에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무슨 뭐 어떤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다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다면은 정말 지하에서도 눈을 못 감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 백범일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다 있을 때 잘 누리고 잘 지키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괜히 우리가 이러다가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네.
우리나라가 아닌 강대국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든 어떤 군사적으로든 종속을 당한다거나 불평등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후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백범일지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럼요.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 아시죠? 백범일지입니다. 그러면 옥중생활에 대한 낭독 계속 이어집니다.
옥중의 고통은 여름, 겨울 두 계절에 더욱 심하다. 여름철에는 감방에서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피어올라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질식되면 방 안으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찜질하여 살리는데 죽는 자도 여러 번 보았다. 수인들이 가장 많이 죽기는 여름철이다. 겨울철에는 감방에 20명이 있다면 솜이불 4장을 들여주는데 턱 밑에서 겨우 무릎 아래만 가려지므로 벗은 없는 발과 무릎은 태반 동상이 나고 귀와 코는 얼어서 극히 참혹한데 발가락 손가락이 물러 터져 불구가 된 수인도 여럿 보았다. 간수놈들의 심술은 감방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는데 누가 말을 하였나 물어보아 말한 자가 자백을 안고 누가 말했다고 고발도 없을 때는 여름철에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겨울철에는 방문을 여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감시의 묘방이다. 감옥 생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체가 큰 사람이다. 5척 6촌 중키에 불과하나 잘 때 종종 발가락이 남의 입에 들어가고 추위도 더 받는다. 그놈들이 내게 대하여는 유달리 대우를 하는데 복역시킨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시키지는 않았다. 서대문 감옥에 가서도 100일 동안 수갑을 채워두었기 때문에 그같이 좁은 방에서 두 손이 묶인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동료 수인들도 잠결에 내 수갑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고 야단이었다. 행동의 구속은 더욱 심하여 아침에 잠을 깨어도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일시에 호령으로 일어나게 하고 즉시 간수들이 각 방에 수인을 끌어안친다. 그리고 한 놈이 수인을 향해 외놈 말로 기어츠케를 부르면 수인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인다. 한 놈이 명패를 들고 첫 자리에 앉은 수인의 번호부터 끝까지 읽는데 수인마다 자기 번호를 들으면 하이 하고 곧 머리를 든다. 끝자리에 앉은 수인까지 다 마친 후 잘 때 입던 의복을 벗어 꾸려놓고 수건 한 장씩으로 허리 아래를 가리고 알몸에 맨발로 멀면 100보, 가까우면 50보 이내 거리를 천천히 손 활개도 못 치고 벽돌 한 개씩 펴놓은 것을 밟으며 공장에 간다. 거기서 각각 자기의 일복을 입게 하고 또 열을 지어 쪼그려 앉힌 뒤 수혈을 점검하고 세면을 시킨다. 아침밥을 먹이고 나서는 곧 노역을 시작하는데 일의 종류는 간단한 철공, 목공, 직공, 피복공, 보석, 권련갑 제조, 새끼고기, 김매기, 빨래, 밥짓기 등이 있다. 지금 감옥은 물론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다는 감정이 충만한 곳이므로 외놈들의 처사로는 털끝만큼이라도 감화를 줄 수 없으나 내 민족끼리 감옥을 다스린다 하여도 남을 모방하여서는 감옥 설치에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서대문 감옥에는 역대의 진귀한 보물이 있으니 지난날 이승만 박사가 자기 동지들과 같이 투옥되었을 때 서양인 친구들과 연락하여 옥중에 도서실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진귀한 서적을 구입하여 5, 6년간 긴 세월 옥수에게 나라를 구하고 부흥시키는 방도를 강연하였던 그것이다. 노역을 쉬는 날 서적고에 쌓인 각종 책자를 각 방에 들여보내주는데 그 중에 이 박사의 손때와 눈물 흔적으로 얼룩진 감옥서라는 도정이 찍힌 광학유편, 태서신사 등의 서적을 보았다. 나는 그러한 책자를 볼 때 그 내용보다는 배알치 못한 이 박사의 얼굴을 보는 듯 반갑고 무한한 느낌이 일었다.
낭독에 이어서 김용우의 새 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감방 안에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들어갈까요?
원래 감방은 이 당시 그 서대문 형무소.
네,
지금은
네.
이제 독립공원이 됐죠.
네.
7명에서 9명 가까이 수용하게 됐는데 일제는 이 좁은 공간에 변기를 두 개 넣고 적게는 37명에서 48명까지 수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7명 들어가는 방에 48명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가능할까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쑤셔는 거야 그냥?
그렇죠.
어머,
기네스북에
어머.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네.
그걸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은 옆으로 누우면 딱 찰 정도로.
와, 진짜 대단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눕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예, 눕기만 하면 서로의 어깨가 마주쳤다고 그래요. 감방에서 함께 고생한 최명식이 백범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남겨준 게 있어요.
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은 남보다 인내심이 강하고 대범했던 그 김구 선생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진영 씨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감옥 안에서는 변기가 언제나 한 구석에 있지만 취침 중에는 빽빽이 가득 찬 가운데 건너다닐 수 없으므로 박게스에서 소변을 보아서 변기에 부어놓고는 했다. 원래 박게스는 한 사람이 소변을 본 후 다음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열 사람이 돌려가면서 소변을 보고 나서 맨 나중 사람이 그것을 변기에 부어넣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반드시 누워 자고 있는 백범의 안면 위에 오줌 박게스가 떨어졌다. 그러자 백범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옆에 누워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소변이 쏟아졌다. 자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으로 실수한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직 백범만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과 몸에 묻은 오줌을 쓱쓱 닦아내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감옥에서 김구는 이승만 박사의 책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데요.
네.
이승만 박사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이승만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독립협회 사건으로 붙잡혀서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종로구 설인동에 있는 한성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
이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죄수들을 위해서 옥중 도서실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네.
아마도 1908년에 서대문 형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이 도서실이 글로 이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흔히 백범과 이승만을 라이벌로 보고 두 사람의 정치 노선도 선명하게 대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 백범 일지를 보면은 그 두 분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원래 또 그리고, 백범 일지 상권을 집필하던 때가 1829년에서 28년 고 무렵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승만 선생이 미국에서 미주 지역에 돈을 모아서
네.
임시정부에 돈을 대주던 시기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이때는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네. 김구 선생은 나라를 지금 남한테 뺏겼는데 우리끼리도 싸우냐 이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분열을 더 싫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2월 26일 수요일. 제목 숙제합시다. 얼마 전에 천만 관객을 넘어섰던 영화 변호인이 떠올랐다. 그 영화에서도 없는 사건을 있는 일로 조작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대학생들을 고문하고 거짓 자백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던가. 잔인한 고문을 통해 점점 황폐해져가고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임시완을 보면서 몸소리를 쳤는데 충격적이고 멘붕이 왔었는데 김구 선생님도 유관순 열사도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모진 고초를 숱하게 당하면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 당당함과 굳은 의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리라.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내가 참 부끄러워진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 아직까지 남의 땅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남자 피겨선수 데니스 텐도 한일 의병장의 후손이라고 한다. 독립운동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에 남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친일파의 자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아니잖아.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잖아. 그런 것을 바로잡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제대로 사과받고 일제의 잔재 청산하고 자꾸 집적거리는 독도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래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았구나. 미래를 향한 눈부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숙제가 있었구나. 아픈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N1D를,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돌베개에서 백범일지를, 시대의 창에서 백범 김구 평전을, 생각정원에서 구본용의 마지막 수업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안학사건으로 구속된 백범의 죄명은 강도.
네.
참 이 김구 선생 같은 분을 부녀자의 돈을 뺏은 강도의 죄를 씌우다니 참 어이가 없죠.
어이없네요. 어이상실이네요.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곡 장사에게 찔레꽃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